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서 아주 활기차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금 사건에 들커덕 한번 요동을 치면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 헌금과 관계된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예민한 사안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사자 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때문에 이 또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혹 그 당시에도 외부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을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이 사건이 적지 않은 충격을 성도들에게 안겨주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직도 외부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핍박에도 대응해야 되고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자연히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 큰일 났겠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나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이 더 예루살렘 교회가 활발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말씀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말씀 그대로 더 활력 있는 교회로 성숙해 가게 하시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현실의 벽이 매우 높았죠. 외부적인 공격의 벽도 있었고 내부적인 이런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해서 또 그것을 바라보았던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겼던 충격도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이 2중 3중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 주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고 함께 또 격려를 받고 어려움 중에 새로운 용기를 내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표적과 기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점입니다. 12절 말씀 이하에 따르면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이 전혀 위축당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함께 노력했던 결과로 그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실망하고 어려움 때는 위축되기 쉬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이런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면 교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도들은 전혀 그런 모습 내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역사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교회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거나 위축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이 시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생각해서 서로 그 그림자라도 덮여지기 위해서 서로 다툼하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활동하실 때만큼이나 또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같은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나타났던 그런 역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큰 역사로 도우셔서 예루살렘 안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거룩한 불길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국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고 그 가운데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고 연약한 인생들이 많았지만 결국 교회의 능력이란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에 있지 않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지극히 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또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잘 상하고 깨어질 수 있고 남들 보기에 존귀 보이지 않는 그런 질그릇 같은 공동체, 질그릇 같은 개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질그릇이 보통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만보리 찌꺼기처럼 보여도 하찮은 존재들처럼 보여서도 질그릇처럼 취급해서도 그 안에 보배로 오신 주님께서 계시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큰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심히 큰 능력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큰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환난당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그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가고 그런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가 이루어졌을 때 처음에 3,000명이었다라 5,000명이었다라 그렇게 대략의 숫자를 제시했는데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딛고 일어서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능력 의지해서 힘차게 나갔을 때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남녀의 큰 무리라고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후 외환이 겹쳤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앞서 극복해 나가는 사도들의 지도력과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에 질그릇 같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당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시듯이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박해에 대한 담대한 대응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점점 좀 위축되거나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했던 이 복음 전도의 운동이 전혀 가라앉거나 위축되지 않고 점점 더 크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당황스럽게 생각해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가둔다는 말도 없고 어떤 죄를 지었다는 설명도 없고 이 확장되어 나가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역사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게 되자 이 앞장서서 이를 감당해 나가는 사도들을 가두면 모든 일이 잠잠해질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사도들을 가두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구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해내셨는지는 우리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를 보내셨는지 아니면 비밀리에 무슨 접촉을 하게 하셨는지 안 천사들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도저히 구체적인 방법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내셔서 다시 성전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말씀 전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자주 옥에 갇히는 기사가 기록됩니다. 5장 18절 19절을 본문 말씀에도 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와 있고 12장 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한 다음에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에 고무되어서 헤롯 왕이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군사 네 사람이 한조가 된 네 조, 그는 16명이 한 사람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베드로를 깊이 잠든 베드로를 깨우셔서 교회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 하나를 고쳐준 것 때문에 고발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밤중 되었을 때 두 사도가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타가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마침내 두 사도가 석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는 놀랐던 감옥을 관리했던 간수들이 와서 빨리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두 사도가 죄 없는 우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고문을 하고 매질을 했으니까 책임자가 와서 사과해라 그렇게 거의 그 상관들이 와서 달래서 억지로 내보내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두었지만 세상 권력으로는 그들을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석방시키셔서 다시 복음전도 일선에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와 관련한 로마로 가는 과정과 관련된 말씀 속에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고 둘째는 가이사라 감옥에 갇히고 셋째는 로마 감옥에 갇히지만 예루살렘에 갇히고 가이사라에 갇히고 로마에 갇혀서도 전혀 복음 전도가 멈추지거나 위축되지는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갇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복음 전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도하는 일의 진보가 됐다. 자기가 당한 일에는 감옥에 갇힌 일이죠.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가두고 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가두고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갇혀진 그 일이 자신이 당한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냈다라고 오히려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세상의 권력들은 사도들을 가두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풀어놓으시고 하시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세력이 온 세상 향해서 확장되어 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일 뒤에는 간절히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 받아 석방해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던져졌을 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옥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때로 닫힌 것이 열리게도 하시고 열린 것이 닫히기도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 중에 처해 있을 때라도 낙심하거나 위축당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닫힌 것은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열린 것은 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도들을 재판하는 내용이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다시 공회에 잡혀가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전도를 했을 때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32절 말씀에 33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야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랬습니다. 없이 하고자 할세 아예 처형해서 후안을 없게 만들자라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재판할 때 잘 우리가 보았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전혀 정의롭지 않고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온갖 불법한 과정을 통해서 재판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도들도 많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돕는 손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교사인데 교법사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는 말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재판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또 여기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이러다가 저절로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무리하게 불법적인 재판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 안 해도 된다. 이거 가만 놔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면 자연이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냐. 그러니 우리가 손댈 필요 없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이 일이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대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 가운데 두 학파가 유명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것이고 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거였습니다. 이 힐렐 학파는 주로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공부 많이 해서 예루살렘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여 상당히 생각이 좀 개방적이었고 세계를 바라볼 줄도 알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국내파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배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폐쇄적이었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힐렐이란 힐렐 학파가 그런 학파였는데 가말리엘은 그 힐렐 학파의 대표였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일설에 가장 그럴듯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힐렐 학파의 족보를 보면 힐렐이라는 대랍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를 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탄생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갔을 때 아기를 안고 기뻐했던 시몬이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노인이 바로 이 힐렐의 아들이었다고 전해지게 되고 이 본문에 있는 가말리엘이 또 그 시몬의 아들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가장 저명한 바리새파 한 학파를 형성했던 그런 것의 최고 지도자가 가말리엘이었고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훈련받고 그의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맹활약을 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당시 가말리엘은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고 그 사람의 지도력이 이 바리새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런 말이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그의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석방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람이 막아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풀어내시던 하나님께서 재판정에 섰을 때에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그 바리새파의 최고 지도자가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변론하는 입장에 서게 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석방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저런 처지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5세기에 유럽의 인구 이동이 생기면서 단유브강 북쪽에 살던 게르만족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지요. 그래서 마침내 이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들이 로마를 점령하게 돼서 로마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게르만족들이 두 가지 특성인 하나는 이교도들이었고 한 가지는 야만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를 점령했으니 로마의 그 황실과 로마 정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한 백수십 년 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오던 교회로서는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고 이 로마 제국이 몰락하는 것과 함께 이제는 교회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하죠. 이때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유명한 책 한 권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신의 도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그때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결론적인 얘기로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씁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그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와 더불어서 교회도 같이 침몰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는 논지를 펼쳐나갑니다. 그 예언이 그 후에 적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점령했는데 자기들이 왕이다 그러고 지배자다 그러고 큰 소리를 치는데 도무지 로마 시민들이 그들을 인정해주고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교도들인데다가 야만족들이니까 어떻게 그들을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칼이 무섭고 우선 무기가 무서우니까 그 앞에 항복했지만 도무지 정신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그러는 거죠. 근데 새로운 정복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말은 절대로 안 듣는데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데 누구 말을 듣는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의 말은 잘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 협상을 벌입니다. 이 시민들이 우리 말은 듣지 않고 당신들 말만 들으니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우리를 인정하시오. 그럼 시민들도 인정하지 않겠는가?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두 가지를 요구했답니다. 한 가지는 야만적인 생활을 버리고 문명인의 생활을 해라. 옷도 좀 제대로 갖춰 입고 음식도 좀 품위 있게 먹고 그렇게 문명인의 생활을 해라. 둘째, 모든 사람들이 당장 기독교를 개종해라. 이 교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라. 생각해보니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진심이든지 아니든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하면요, 교회가 세상 권력자들을 인정해 주니까 권력이 힘이 생겨요.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국민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히려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시대보다 교회가 정부보다 더 상위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역설적으로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이후에 교황권의 전성시대가 찾아옵니다. 게르만족들이 들어와서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끝난 게 아니고 교회의 위상이 한결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너무 높아져서 나중에 부패하는 부작용을 만나게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했던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은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더 강력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당해야 아 이게 이제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은 능력으로 풀어내시고 재판정에 섰을 때는 돕는 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 역사해 주셔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디든지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에 흘러가는 모세를 위해서는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을 위해서는 수풀에 불걸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주실 때라도 돕는 손길을 어느 모양으로든지 준비해 두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준비해 주시든지 가말리를 준비해 주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부끄럽게 됐지 않습니까? 이 헌금 사건 때문에 사람이 둘이나 예배당 안에서 죽어나갔으니까 참 사람들 보기에 민망한 일이 생기게 됐죠. 자연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의 소명을 향해서 열정을 다해 뛰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길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예비하게 두셔서 더 능력 있게 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보시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은 그들 앞에 모든 박해가 다 물러갔다는 것 아닙니다. 박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더 극렬한 박해가 앞으로 진행됩니다. 교회가 승리했다는 말은 이러저런 종류의 어려움과 위험과 박해와 정말 상상 못했던 어려운 사건들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 모습이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결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쉬지 않고 주의 사역에 헌신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더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중단하지 않고 이 사역에 열정을 다한 이 모습이 교회가 계속 이겨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